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호 목사와
조린성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니까 유의해서 들으시고 함께 깨닫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은 626, 374, 9480번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고 요청하시면은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목사님, 오늘은 짐승의 표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아주 주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므로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인 열뿔을 가진 무섭고 놀라운 짐승과 그 열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네.
그 열뿔보다 늦게 한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계시록에는 그것이 바다 짐승으로 나타났으며, 경배를 받는 존재로 행세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것은 용과 땅에서 나온 짐승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고 성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는 존재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과 용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표를 주어서 경배하게 하는데 그 표를 받지 않고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표의 실상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 예언상 짐승은 표상적으로 나라를 뜻하는데요. 다니엘서의 넷째 짐승, 곧 넷째 나라에서 일어나는 세력이 이 작은 뿔 세력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넷째 짐승인 곧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이고 그 머리에 있는 열뿔은 이 제국 로마가 게르만 민족 대이동으로 망하면서 로마의 영토에 건국된 게르만 민족들의 나라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 중에 정치적 종교적 나라가 일어나서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 작은 뿔이 곧 계시록에서는 바다 짐승으로 변신한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짐승이니까 나라지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말은 나라의 표라는 말이고요. 그 나라는 지난 시간과 또 지금 설명하는 바로 그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국 로마에서 일어난 정치적, 종교적 나라의 그 나라의 표, 그것이 짐승의 표, 나라의 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나 소셜 넘버나 생체 칩, 뭐 요새 베리 칩이라고 그러죠. 이 생체 칩이나 바코드, 이것들이 짐승의 표가 된다는 말은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짐승의 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말이죠. 같이 뭔가 연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반드시 정말 그 관계가 없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 막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 뭐 크레딧 카드나 소셜 넘버나 베리칩이나 이런 거 말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진짜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될수 있겠다 그
네, 하나의
말입니다.
방법으로
예,
되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거든요.
네.
예,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도록 유도하는 도구가 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만약에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을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인정해 버리면은
네.
진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에 그것을 짐승의 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무심히 받을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로 말할 때에는 상관이 있다고 막 그것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짐승의 표 자체는 결코 아닙니다. 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짐승의 정체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요즘. 예, 표에 대한 논의만 아주 요란하거든요. 예, 지금은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그 베리칩에 대한 소문이 요란합니다. 막 그런 것도 진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짐승의 표 자체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지난 시간에 그 짐승이 무엇인지 아마 그런 대로 상당히 자세히 살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나라, 짐승은 나라니까요. 예,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다니엘 7장 17절에 나타난 사실로 보면은 그게 이제 왕국이거든요. 왕국. 왕국.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사람에게 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 나라가 앞장서서 일을 하거나 확실한 배후로 일할 것이고, 직접 나서서 일하지 아니한다면은 배후로 일할 것이고, 그것이 배후로 일할 때는 이미 말한 대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앞장서고, 이 바다의 짐승, 이 나라는 배후로 일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만드는 짐승의 정체를 아는 것 못지않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것이 앞장서서 일한다면 그 짐승을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짐승 얘기를 하는데, 이 짐승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에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 그 나라의 정체도 확실히 파악해야 하죠. 성경은 예언적 표상으로 짐승은 나라라고 분명히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 23절에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올라오는 자리가 바다와는 반대인 곳이라고 할수 있겠죠. 글쎄, 이 땅이 바다의 반대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그렇게
뭐 개념이
얘기합시다.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바다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고, 땅은 또 무엇에 대한 상징인지, 예언적 상징, 계시적 상징인지, 성경에서 대답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바다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땅은 이런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의 안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거든요. 물이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고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물은 많은 물을 뜻합니다. 이 계시록 17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15절에 이 많은 물이 바로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은 뭐 대표적으로 바다지요. 그러므로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얽혀 사는 곳에서 한 나라가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로마가 갈라진 로마의 영토 안에 일어난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아마 중심적으로 유럽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갈라진 나라들이 유럽이라는 현재 나라에 여러 나라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나라, 열국, 방언 이런 것이 있는 데서 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 나라는 왕국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도 바다에서 네 마리 짐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는 바람이 불었거든요. 이런 상징적인 계시에 바람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바람이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로 13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바람은 전쟁을 가리키는 말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온다는 말은 열국과 방언과 백성들의 전쟁으로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그것이 다니엘 7장에 네 마리 짐승을 조합해 놓은 짐승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이 짐승은 나라죠. 근데 그 짐승이 열국과 백성과 방언과 무리들 중에서 일어나는 나라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게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넷째 짐승이 로마였으니까요. 거기에서 일어난 열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바람이 부는데 올라왔거든요. 그건 전쟁 중에 일어난 나라란 말이지만은 계시록 13장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열국들이 전쟁을 해서 정복하고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땅에서 그것도 바람이 없이 한 짐승이 나옵니다. 역시 나라 간에 전쟁이 없이 일어나는 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바람 없이 나온다는 것은
전쟁 없이.
전쟁 없이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그렇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이것은 전쟁 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장 11절에는 땅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땅은 무엇을 표상할까? 그것도 성경에서 해석을 찾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 땅에 대한 말씀이 워낙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물을 열국이라고 해석한 것 같이 표상적으로 땅이 무엇이라고 직접적으로 해석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13장의 땅을 알기 위해서는 12장에서 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기록상으로 12장, 13장은 연결되고 연속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15절로 17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자, 이 말씀은 뱀, 곧 용이 입으로 물을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이 토한 강물을 삼키거든요.
네.
네. 여자는 상징적으로 교회입니다.
네. 네.
예, 사단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의 물결을 멈추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땅이 물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네.
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멈추게 한 것이 바로 땅입니다.
네.
예, 용은 분이 나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예, 그 다음에 즉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땅에서 또 한 짐승이 나옵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의 핍박을 면하도록 도운 곳이 어떤 곳인지를 역사적으로 찾아보면은 이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있고 이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었을 때에 가톨릭 세력권에서 개신교가 큰 핍박을 받았죠.
네.
이 성 바돌롬의 축제일, 그 축제일에는요, 위그노파 개신교도 대학살 사건은 정말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네.
예, 그뿐만 아닙니다. 이 왈도파 교도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십자군이 동원되어서 수많은 왈도파 교도들이 순교했습니다.
네.
이런 핍박의 물결을 삼켜서 개신교를 피난시킨 땅이 어디지요? 예, 이게 바로 신대륙입니다.
네, 신대륙.
신대륙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정말 이 대학살 사건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이 핍박이 일었을 때에 개신교도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 개신교도를 그 핍박의 물결에서 피난시켜서 그 물을 삼켜버린 땅이
네.
바로 이 신대륙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땅은 신대륙이고요. 이 신대륙에서 국가 간의 전쟁 없이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
네. 더군다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 새끼 양 같다고 했거든요.
네.
예. 이 어린 양은 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땅에서 국가 간의 전쟁 없이 예수 정신으로 일어난 나라. 그것을 찾는 것은 아주 쉽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기독교 국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목사님,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이 나라가요?
예.
바다에서 올라온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 예.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예. 땅에서 올라온 나라가 국가 간의 전쟁 없이 예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전쟁 없이 열강들이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네.
이 두 나라의 어떤 점은 아주 비슷합니다. 전쟁 없이 건국되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종교가 바탕이 되었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네.
다른 점은 바다 짐승은 경배를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세로 일관한 것이고
네.
이 땅의 짐승은 예수 정신으로 나가다가 용처럼 말하는 상태로 변질하는 것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 두 나라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네.
땅에서 올라온 나라는 바다에서 올라온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나라와 그 배후인 용을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네.
예, 그리고 13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저가 권세를 받아 예, 저는 네,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네.
그 바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이 짐승은 바다 짐승이죠.
네.
그 바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합니다.
네.
예, 이 땅 짐승이 바다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우상과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네.
이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고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표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표입니다.
네.
이 표가 없으면 경제권이 박탈된다는 말이죠. 매매를 네. 못하게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짐승을 위한 우상이나 짐승에게 경배해야 하고요.
네.
경배한다는 표로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이거든요.
네.
곧 나라의 표입니다.
예.
그 표는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표입니다.
네.
매매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표가 아니고요.
네.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매매권을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당장 굶어 죽게 되는데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표이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경배를 위한 표.
네.
경배와 관련된 표라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네.
예, 이런 일을 땅에서 올라온 나라가 바다에서 올라온 나라를 위하여 합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표의 실상이 무엇일까요?
네.
무슨 뭐 신분증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말이죠? 어떤 것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예.
그리고 그 숫자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게 결코 쉽지 않죠.
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니까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계시록 1장 3절의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계시록을 연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려워도 기도하며 연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면서 666이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리고 18절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수의 정체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것을 알려면 이 짐승이 자기 자신이 경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의 실상도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그 표가 바로 짐승의 이름, 곧 나라의 이름이죠.
네.
짐승의 이름의 수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나라 이름의 수입니다.
네.
나라의 이름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숫자, 뭐 이 아라비아 숫자나 혹은 로마 숫자나 뭐 이런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숫자로 표시할 때에 660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바다 짐승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마 제가 직접 그 나라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그러나 청취자들이 아마 스스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666이라는 수가 바로 이 짐승, 곧 이 나라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입니다.
네.
바다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는 이태리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기서 교회 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예, 교회 이태리에 있고 왜냐면 그것이 유럽에서 일어났고 로마에서 일어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서 거기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나라니까 교회 왕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666은 바로 이 교회 왕국의 이름이고
네.
그 이름의 수입니다.
네.
예.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나라의 이름은요. 라틴 왕국이요, 또 라틴 교회입니다.
네.
이 왕국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거든요.
네.
그래서 라틴 왕국이고 라틴 교회이고 지역적으로 말하면은 이태리에 있는 왕국입니다.
네.
예, 이 이름들을요 헬라어로 기록하면은 그 숫자가 정확하게 66이 됩니다. 666이 됩니다.
네.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이 나라가 경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는 표, 그것이 경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는 표거든요.
네.
예, 그 나라가 주는 표라 말입니다.
네.
666이 되는 그 나라.
네.
예, 그러니까 그 나라의 표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네. 라틴 왕국이라는 말은 헤 라틴의 바실레이아입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교회는 이탈리카 에클레시아가 되고요.
네.
또 라틴 교회는요 라테이노스가 됩니다.
예.
이 세 이름이 모두 헬라어 자모로 쓰면은요 이 헬라어 자모가 가진 숫자,
예.
예. 헬라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음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음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치.
예.
예, 그러니까 이 헬라어 자모가 가진 수치로 계산을 하면은. 이 세 이름이 전부 다 정확하게 666이 됩니다.
네.
기이하지 않습니까?
예.
이 라디오 방송으로 들으시기 때문에요. 글자를 서서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유감이지만은요.
네.
헬라어 알파벳을 입으로 말해도 알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아니합니다. 예,
네.
그러나 이건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이름, 곧 나라 이름은, 무슨 나라 이름은 다 알았을 거죠. 그 이름의
네.
수가 헬라어로 기록한 신약 성경의 문자를 따라 세어보니까 666이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네.
그것이 예배와 관련된 표라는 사실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가 무엇인지 살펴서 알면은 짐승을 예 경배하기 위한 표가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일은 아마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가 따로 있을까요? 예,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며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개념, 짐승의 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목사님이 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릴 시간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시간이 안될것 같네요.
네.
아쉽지만 이 문제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먼저 짐승이 경배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일해 왔는지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네.
예배하는 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야 할것 같네요.
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권세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네.
모든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아니하는 권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권세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은 아무런 방비 없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권세들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계시해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네.
물론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거룩한 천사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지구에서 볼수 없는 우주 세계에 대한 것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연구하면은 이런 사실들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정말 우리가 정직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대로 깨닫고 증거하는지 자주 자기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과연 바울처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지 자주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에 온전히 일치하는지 아닌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다가 망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숙고하면서 이 쉽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로 바르게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만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네,
하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쉽지 않은 문제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올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생명을 살찌게 하는 경험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